오늘부터 이제 얼마 동안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그런 의미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뭐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그 복음은 우리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아주 발달된 그런 이성의 그 어떤 최고의 수준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또 인간이 또 많이 경험하고 또 깊이 경험하고 한 그런 경험 속에서 우러나온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경험과 이성 속에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려주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계시라고 하죠. 계룡산 계시 뭐 이런 거랑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인간을 구원한다라는 이 아이디어 자체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주장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말이 되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들을 때 이게 도대체 뭐야? 왜 뭐 생소하네? 라는 느낌이 들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 안에는 항상 옳은 것, 참된 것, 진리에 끌리는 그런 어떤 성향과 깊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아름다운 것을 보거나 참된 것을 보면은 끌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싶고 더 알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내재된 그런 경향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이것은 생소하지만 이 참된 것이기 때문에 참된 진리가 복음에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감지할 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깊게 풍성하게는 다 알 수가 없어도 그 복음으로 끌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끌리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하게 듣고 배워가면서 아, 이분이 주시는 구원 속에는 나의 삶, 또 우리 모두의 삶, 이 세상 피조계의 존귀함과 영광이 약속되어 있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아, 이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더 드러내고 싶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자신이 정말 변화와 성숙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고 싶어지게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성숙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새롭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 복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우리 모습이 다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근데 사실 복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조금 좀 더디게 보이죠. 더디게 보이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한마디로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한다면 복음, 즉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아직도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시고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말로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도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결코 이 복음의 여정은 내 삶의 특징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좀 무거운 기사를 봤습니다. 연관된 같은 내용을 품은 이제 두어 기사를 이제 같이 보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뭐 비판적으로 여겨질 수 있거나 오해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그런 사건이나 또는 사람이나 또는 기사는 설교에서 의도적으로 피하지만,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되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기사를 조금 줄여서 또는 일부분은 직접 인용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좀 부정적인 것이에요. 우리나라 교계의 원로이신 홍정길 목사님, 뭐 아시는 분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2013년에 뉴스 엔조이라는 신문이 있죠. 거기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한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이 이제 40년, 그리고 지금은 이제 50년 정도 되셨는데, 40년, 50년 목회 생활을 자신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목사님이 답변하신 것을 제가 그냥 직접 인용해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실패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목회 40년을 되돌아보고 제가 롤모델로 삼았던 미국 대형교회 목사들을 볼 때 예배당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인 것 외에 뭐가 다르냐 말이지. 그런데 제가 그 허상을 쫓아왔어요. 지금도 그것, 큰 것, 그것뿐이에요. 목표가 잘못 설정됐었어요. 그런 점에서 실패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제자 훈련도 해보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속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여기까지 왔어요. 다음 세대는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듣는데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홍종길 목사님은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복음주의 뭐 4인방 중에 한 분이고요. 영혼구원과 또 교회와 또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본받을 거 없으니까 후배 목사들은 이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따라해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뭡니까? 후배 목사들이 개척하는 그런 그 위치에서 개척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사실은 역사 속에서 내려오는 그 건강한 전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통이 이제 없다, 이제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릴 때 제 가슴이 덜컹하지 않을 수가 없죠.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분이 목회하는 시절에는 교회가 문만 열면은 그냥 밀물 몰려들듯이 들어오듯이 몰려들 때였기 때문에, 그 지식과 경험이 없다 보니까 미국 대형 교회를 벤치마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격 대 인격이 깊이 교류되는, 뭐 인격 대 인격이 깊이 교류될 때 우리가 기쁨과 생명의 뭐 어떤 즐거움과 이런 것들 많이 느끼죠. 그러나 인격 대 인격이 부딪히면은 또 갈등도 있고 알력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격 대 인격이 깊이 교류하는 현장이 교회 바탕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없고 교회 관리만, 매니지먼트만 남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를 보니까 거대한 예배당은 남았는데, 또 사람들도 많은데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은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영적인 좌표라고 볼 수 있죠. 이건 뭐 제가 본 좌표가 아니라 그분이 보신 좌표이죠. 이 자신의 실패를 후배들은 넘어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넘어서기를 바라면서 딱 한 가지 대안을 말씀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세대가, 한 사람이 아니라 세대가 등장해야 한국교회가 산다라고 봤습니다. 한 말씀 덧붙이면, 홍 목사님은 올해도 2018년도에도 그 중앙일보 그리고 또 부활절 기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사를 썼습니다. 그분이 쓴 건 아니죠, 물론. 예배는 연출, 목사는 엔터테이너, 목회가 사라졌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이번에 자성의 소리를 냈습니다. 여러 영역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기독교 본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구원이죠. 한국교회 복음주의자들은 구원의 반쪽만 가르쳤습니다.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켜 사람에게 새 생명을 준 게 구원의 본질입니다. 맞죠? 첫 번째. 그런데 또 다른 반쪽.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그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측면. 그 측면이 빠져 있었더라는 거죠. 한국교회는 후자를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 얻은 걸로 끝나버리고, 그리고 삶으로 연결하는 건 외면되어서, 물론 말은 많이 했죠. 삶의 실천이 중요하다, 적용해야 한다,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것이 본질적으로 도전이 되지 않았고, 본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오늘의 그 결과적인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으로 연결하는 건 외면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기적인 기독교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질, 건강 축복받고 자식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급하게 원했던 어떤 그 소망과 바람이 채워졌기 때문에 아, 예수 믿고 이렇게 되는 거로구나. 아,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아,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구나. 그런 것을 바라면서 살다 보니까 복음의 본질이 당연히 사라졌죠. 복음의 본질은 사라졌고 자기 위안의 종교만 남은 셈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사라졌다라고 말할 때 교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배에 나왔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나는 축복을 얻기를 원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이런 말들은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복음의 본질이 사라졌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의식조차도 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내가 예전에 배운 삶, 예전에 배운 도덕, 그리고 내전에 배운 나의 어떤 성공한 사례, 경험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 계속해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니까 아니죠. 그죠? 나의 삶을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삶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도덕적이고 성공하고 잘나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더더욱이 깨어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되고 도덕적이 착한 사람이 되고 반듯한 사람이 되고 뭐 어떤 뭐 사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 사이드로 놓고 살아가는 것인지 내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셔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는 삶인지 혼동스럽다 이거죠.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미묘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서부터 어긋났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은 사라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한 우리나라 기독교 교회 성장이 뭐 물론 그 전에도 우리나라 교회 개신교는 한 120년 정도 지금 한 130년 정도 되려나요?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한창 많이 성장한 뭐 세계 기독교 교회사의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성장이 컸던 우리나라 아닙니까? 근데 언젠가 그 성장이 멈춰가면서 문제들이 빵빵 터지니까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부패해서 그래, 목사가 욕심이 많아서 그래, 또 교회 기복적이어서 그래, 성도들이 편의주의를 너무 쫓아가서 그래, 뭐 이런 다양한 난무하는, 그 옳게 들리는 그런 비판의 소리가 너무 많았어요. 그거를 말하지 않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우리 중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 여기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나아졌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성하고 비판하는 소리가 커지고 뭔가 개혁추진위원회 뭐 더 막 1,000개, 2,000개 더 만들어서 활동하게 한들 교회가 깨끗해지고 교회가 정상, 복음으로 정상화 될까요? 저는 거기에 소망 없다고 봅니다. 사람의 노력입니다, 그것은.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하고 우리가 비판하고 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뜯어 고치고 해봤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나의 힘이 남아있다면 그렇게 해서 안 될 게 뭡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많겠죠. 저는 많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설득드리고 싶어요. 인간이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 고칠 수 없습니다.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딱 한 길인데 예수께 얻은 생명에 내가 걸맞게 살고 우리 가족이 그렇게 걸맞게 살도록 내가 희생하고 사랑해주고 섬겨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여정이 내 삶에서 뚜렷한 특징으로 딱 이렇게 드러날 때 그때부터도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게 뭐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고 복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저 사람 복음으로 사네 하고 뭐 즉각 사람들이 날 보고 뭐 감동받고 이렇게 따라하고 싶고 이렇게 되지 않죠? 그죠?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데 그렇게 쉽게 사람에게 감동을 받고 쫓아가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고칠 수도 없고요. 사람이 쫓아간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런 일도 별로 없습니다. 다 자기 멋과 자기의 이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죄성을 뚜렷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이 현실, 이 영적인 좌표를 이제 홍정길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영적인 좌표만 비춰보더라도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할 의지가지 없는 심령의 소유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방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께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온전히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나를 완전히 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힘이 살아서 예수님 도와주시고 나도 이렇게 하고 해서 뭐 같이 합작으로 합작품을 만들어내겠다. 물론 말은 이렇게 안 하겠지만 이것은 아직도 복음의 필요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필요를 정말 내 자신이 알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복음의 필요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빗나가는 것입니다. 자꾸 어긋납니다. 삶에서도 어긋나고 모였을 때도 어긋나고 직장에서 일할 때도 어긋나고 하여튼 어긋납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한 번 듣고 말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한 번 듣고 믿었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확신합니다. 나 구원 받은 줄 압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아무리 어저께 말했다 하더라도 오늘 다시 말해야 합니다. 오늘 다시 새롭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다. 그분 안에는 참 사랑이 있다. 라는 이 복음의 소식이 오늘 나의 심령, 오늘 자고 깨어나서 일어난 나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속았는데요. 구원의 확신을 요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는 것에 잘못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말하면서 나온 부작용이 뭐냐면 나 몇 년 몇 월 며칠에 나 예수 믿고 나 거듭났어요 라고만 말하면 자기는 다 된 줄 알았다라는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된 게 아니라 그거는 시작이었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확신으로서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교리적인 엄청난 결여였죠. 약점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영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자꾸 머물다 보니까 우리가 벌써 그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몇십 년 전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꾸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복음으로 나가는 여정 속에서 그 발전해 나가야 할 그 하나님의 페이스를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몇십 년 전에 그 구원의 확신에 붙들려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썩게 된다. 그리고 부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복음이 평생 가까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속적으로 들려지도록 자기의 삶의 방향과 스타일을 결단하고 바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나의 삶의 어떤 그 조건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치기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복음은 내게 새롭게 들려질 루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삶의 과정마다 이미 동행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에서 정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크게 감동하고 압도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험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랑을 다 알았다라는 것이 어떤 완료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 큰 사랑의 세계를 들어가는 그 여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 성도로 살아가면서 죄인임을 크게 깨닫고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 많은 부분들이 그런 거 경험하셨죠? 이 경험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완전한 회개를 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회개가 특징이 되는 나의 삶의 여정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입니다. 성도로 살면서 정죄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선명하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죄받지 않기 때문에 아, 내가 이 새 생명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새 삶을 얻었구나라고 정말 그것이 너무나 확신이 되는 나머지 이 정죄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정죄받지 않은 축복을 다 받은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정죄받지 않는 정죄 없는 복음의 삶을 걷는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 없는 복음의 삶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풍성하게 피어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의 의미를 두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닌 지 몇 년 지나도 잘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날 십자가의 죽음을 선명하게 알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정말 너무 귀한 경험이죠. 그러나 그 경험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그 죽음을 내가 다 안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음이 특징이 되는 삶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경험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특별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면 정말 내가 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한 20수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쯤에 하나님의 사랑을 압도적으로 경험을 했는데 이 사랑이 자나깨나 생각이 나면서 생각이 날 때마다 내 몸에 전율을 주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주일은 훨씬 넘은 시간이었고 한 2주일은 좀 못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면서 압도될 때마다 제가 일어났던 현상은 뭐냐면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저를 압도했기 때문에. 그랬으면 그 정도로 했으면 하나님의 사랑 다 안 것입니까? 저를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이게 안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그게 아니고 그 이후로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붙들리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더욱더 알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사랑이 안 되는 나의 이 많은 아직도 숱한 다듬어지지 않은 삶의 영역들을 내가 어떻게 씨름하면서 싸우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그 죄와의 싸움이 제게는 너무나도 심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 경험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을 경험할 때는 좋았는데 경험하고 나니까 삶이 더 괴로워진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삶이 자꾸 튀어나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주님에 대한 발견이 있고 나에 대한 발견, 진지한 발견이 있고 또 세상에 대한 발견이 있고 공동체에 대한 발견이 있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감동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완벽한 무엇이 아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관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시작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그 관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으면은 우리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여정이 잘 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좀 간파하실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거를 토대로 한다면 첫 번째는 영적인 경험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다니고 다 해요.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고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경험이라는 것은 좀 뒤늦게 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에 붙들려서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영적 체험이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주시는 그런 아주 축복의 체험입니다. 이 체험이 없다면 아직 시작이 안 되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시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음의 여정이 나는 그렇게 특징화되지 않는다.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뭐 누가 보기에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것은 뭐죠? 나의 영적인 체험들이 완료적인 의미로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끝나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영적인 체험하면 그게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만족하는 어떤 심령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바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크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잘 모시고 싶지 그것보다 더 큰 게 뭐 있을까?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더 큰 거 달라고 뭐 하나님께서 더 큰 걸 경험하게 해주실 거라고 바라거나 또는 기대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차폐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아마 다는 아니시더라도 많은 분들이 저는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뭐 삶 속에서 성령 안에서 경험한 어떤 영적의 축복의 사건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영적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관문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무한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세계가 거기에 펼쳐져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토록 보여주고 싶은 그림입니다. 복음의 세계의 그림. 그리고 그 시작 이후로 복음의 여정이 여전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여전히 생소하고 때로는 어렵고 그죠? 아, 이게 쉬운 일이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나와의 싸움이 요구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와의 싸움이 제일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라는 존재는 참 저한테는 골칫덩어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의 존재를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받는 아들이라도 싸워야 될 건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와의 싸움이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냥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는데 제 머릿속에서는 뭔가 막 번잡하고 막 적개심이 일어나고 막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막 연출돼. 아니 도대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그 수치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말을 봤습니다. 사람의 머릿속에서는요, 이 생각이 2만 5천 시간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는 분량이 있대요. 이 속에. 2만 5천 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기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는 존재이며 그 생각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또 안 봐야 될 것은 또 상상해서 보고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하면서 피곤하게 사는 삶인지 알 수 있겠죠. 아, 이거는 한 사람의 예가 아니고요. 우리 인간 모두를 보편적으로 이야기한 그런 통계치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더 정확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리즈 설교 안에서요. 그런데 여전히 생소하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지루하고 또 열매가 더디어도 서두에서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 참된 것을 향해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끌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각 나에게 믿음을 주시거든요. 그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냐 하면 끌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속에, 이 길 속에 내가 지금 끌려가는 이 길 속에 뭔가 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뭐 구체적인 어떤 이게 증거들이 없어도요. 사람은 직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탁월한 직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있다 그러면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한번 들춰보기라도 합니다. 뭐 있다. 뭐 틀릴 때 틀리더라도. 그러니까 이 길에 뭐 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아, 이 길 속에 주님의 약속하신 것들의 성취가 있다. 주님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내 삶에서 열린 이 길에 있다. 그리고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야 한다. 이게 나의 길이다. 라는 그런 용기와 믿음의 견고함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새 삶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인간의 하나님이 인도하심, 인간을 위한 인도하심이 이렇게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복음의 과정을 거치고 복음의 여정이 특징화되고 그리고 그 과정 끝에는 무언가 약속되어 있고 그 약속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거기서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날 또는 거기서 바로 우리가 주님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종합적으로 말해주고 싶은 정말 우리 이 신자들의 성도들의 복음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 복음의 여정의 마지막은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많은 아들들이란 우리들이죠. 그로 말미암은 이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그분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즉 말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영광에 궁극적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 고난과 그 삶의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 즉 하나님께 순종하게 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이상한 말들이 막 들어가고 있죠. 예수님이 온전하시지 않았다라는 뜻인가? 그건 제가 좀 유보하겠습니다. 설명이 좀 기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9절 지난주 우리 목장 교환에서도 보셨습니까?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여정 속에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이 끝을 바라보면서 가는 여정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아, 우리에게는 인내로 특징되는 우리의 삶의 길이 열려 있구나.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죄와 약점을 성찰하고 싸우는 길이 열려 있구나.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존재보다 행실이 더 가치 있지 않다. 우리는 행실을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만 존재가 더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존재가 더 가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구나. 그것을 계속해서 발견하시면서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데 여기 나오나요? 아, 네. 저기 나오네요. 한번 눈으로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사건들을 당하시고 똑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죠. 이거 이 생각하라라는 말은 파악하라는 뜻도 같습니다. 파악하라. 예수님을 알아라. 그죠? 알아라.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입니까? 알 수 없는 분입니까? 저런 잘 나가다가 우매한 질문을 하다니 뭐 이러면서 예. 알 수 있는 분이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해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을 보내주셨다면 아, 그분을 왜 보내주셨겠습니까? 알지 못하는데 너희는 구원됐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그냥 막 우기면서 구원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어서였을까요? 그런 거 그런 의도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알 수 없는 분을 보내주셨다면 구원주로서 사람 육신을 입고 인성을 입고 사람으로 오실 이유가 없죠. 그러나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참 본문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제 뒤로 조금 미뤘습니다만 예수님은 우리와 형제가 되어주심으로 복음의 길을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11절에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근데 그 앞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 우리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아 죄송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들은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야라고 말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같이 근원이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을 또 인용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더 확고하게 그 사실을 선포하죠.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신다 하였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예수님이 내 형제들에게 라고 표현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12절 후반부에 보면 볼지어다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당신과 우리들을 하나의 이 무리로 말하자면 하나의 이 연대감 있는 존재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십니다. 유명한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지난주에 장윤택 선교사님 오셨을 때 우리는 다 둘째다 이렇게 말씀한 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둘째예요. 둘째 정말 많죠? 예. 근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맏형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형제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기에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한 가족으로서 함께 거하고 또 함께 서로 아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여정을 말할 때 우리가 어떤 때는 정직하게 한 걸음씩 가는 사람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가다가 멈출 때도 있고 또 지금 우리 보면 우리 현실 속에서도 가다가 멈춘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멈추지 않고 빗나간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가능한 그죠? 사건이죠. 다음 주부터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게 한 걸음씩 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다가 멈추게 하고 가다가 빗나가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 장애물, 우리를 돕는 것들, 또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 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뭐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을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오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픈북 하더라도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많은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예수님을 모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이해나 또는 죄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 죄에 대한 의식이 너무나 자기 기준, 도덕적인 기준에만 지금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이해와 의식 결여, 이것은 복음의 여정을 가게 하는데 방해물입니다. 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는 것. 죄라는 것은 이 세상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죄와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거 어불성설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표현을 써서 제가 그 표현을 좀 빌렸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 너희가 아직 죄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기, 자기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에, 남의 죄와 생각 속에서 싸우기 때문에, 이야, 아주 골칩니다. 자기 의와 교만, 자기 의라는 것은 뭐 굉장히 뭐 인간 중심적인 것이다, 그죠?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죠. 이것 방해물입니다. 또 정죄받음과 수치심, 당연히 방해물입니다. 내가 난 뭔가 잘못됐어, 그러면 겸손한 것 같지만 결코 겸손한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정말 우리의 많은 파생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운 게 뭐가 잘못됐냐. 그런데 부끄러운 건 많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상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이 먼저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아까 홍종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자기 중심적인 그런, 뭐라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자기 위안의 종교만 남은 것이다.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행위와 추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껍데기는 씌워놨는데 착각하는 행위와 추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완벽주의라고 말합니다. 완벽주의. 이것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약속된 참 사랑의 그 목적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흉내만 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뒤바뀌어야 됩니다. 내 속에서부터 완전히 그놈부터 뒤바뀌어야, 그래야 사랑이 무엇인지 진실되게 부분적으로라도 알게 되고 그것을 향한 나의 삶의 표현과 헌신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아, 이렇게 하면 사랑이지, 그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사랑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 이 장애물들,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가 조종해가면서 조합해가면서 때로는 활용했다, 때로는 놔버렸다, 자기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서 나갈 수 있는 문제들입니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것도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냥 추측이 아니고요, 이건 그냥 상상이 아니고 이건 진짜 현실입니다. 진짜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할 때, 가벼운 말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율법을 다 이루었다니,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목적이 된다는 거죠. 또 13장 9절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이웃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10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얼마나 무게 있고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복음의 여정은 따라서 동기도 사랑이고 목적도 사랑이고 이 길의 끝은 영광인데 그 영광이라는 것은 뭐가 이렇게 폭로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노출되는 것. 근데 무엇이 노출되냐면 우리의 동기가 되었고 우리의 목적이 되었던 그 완전한 사랑이 노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났다, 나타났다, 그것이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참사랑의 완전한 노출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알아가시는 그런 축복의 길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